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모욕감을 줍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품으로 볼 때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소리질러 찾아왔을 때에 그녀에게 모욕감을 줍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죠. 어떤 수치,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요. 뭐든지.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혹 부모가 수치를 당해도 혹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성장해 온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왠지 낯설어요. 왠지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 등장해요. 울며 간청하는 이 여인에게 매몰차게 대하세요. 아주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아주 모질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궁금해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좀더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모욕을 주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그를 무시하고 또 그를 모질게 대했을까? 평소 예수님 같아서는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만나주시고, 다가가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어루만져주셨을 텐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궁금해졌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보아서는 이 본문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전후 문맥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1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바로 앞에 1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펼칩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떡을 먹거든요. 이 떡을 먹은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했던 뭐 불만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 소위 종교적 신념, 자기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그 신념에 이 제자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떡을 손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논쟁이. 그 내용이 바로 1절부터 20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게 되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들리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 어느 곳입니까? 오늘날 네바논입니다. 네바논. 우리가 익히 요즘 최근에 그 네바논에 대한 영상을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도 베이루트로 해서 바로 이큰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5,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여러분, 이 도시가 마비가 됐습니다. 도시가 마비가 되고 재산적 피해는 17조 원이 넘습니다. 17조.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17조의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굉장한 큰 피해입니다.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고 그 주변의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네바논, 베이루트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베니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베니게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이곳이 유명한 곳 이유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유 물론 중동의 파리라고 할 만큼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곳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문화, 프랑스의 어떤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베이루트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요. 이 도시가 예전에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그런데 지금은 다 분쟁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부셔지고 또 관리가 안 돼서 그 프랑스의 그 아름다운 유산들이 다 무너졌죠. 무너졌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이번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대통령이 누굽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달려갔어요. 놀랍지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레바논에 문제가 생겼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막 날라갔습니다. 가서 그 현장을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예. 그만큼 프랑스가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죠. 1923년부터 프랑스가 지배하기 시작했고 1945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의 정신, 프랑스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 레바논 사람들은 자신의 정부를 믿을 수 없다. 프랑스에게 우리를 다시 통치해달라 얘기하잖아요. 통치해달라. 그만큼 이 베이루트, 베니게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아시다시피 그 레바논의 백향목, 예,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지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젖과 꿀이 흐르던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게 구성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레바논 이곳입니다. 특히 이곳이 유명한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세벨이 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들어올 때 이 우상단지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상단지를. 예. 그만큼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던 거죠. 이 도시. 바로 그곳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 논쟁 이후에 바로 1절부터 20절까지 그 논쟁 이후에 도로와 이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한 여인을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다시 어디로 왔대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겁니다. 레바논 지역에 가신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의 위쪽에 보면 레바논과 시리아가 위치해 있죠. 이 레바논과 시리아가 바로 이렇게 붙어서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 구조적 내용들이 지도에 이렇게 돼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 지역에서 바로 이런 이야기 논쟁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잠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릴리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가시밭길 또 돌짝길 또 비탈길을 막 지나서 막 떼야볕에서 흙먼지 막 자욱하게 일어나는 그곳을 분주하게 쉬지 않고 분주하게 막 가야 8시간 이상 가야 될 만큼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결코 쉽게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쉽게 뭐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막 돌짝밭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탈길을 구성되어 있고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런 거. 더군다나 막 떼약볕이 막 내려지고 흙먼지 막 흩날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을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쉬지 않고 막 분주히 막 가야 8시간 정도 가야만 되는데 그런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까운 거리라면 잠시 잠깐 들렸다 왔다 이렇게 하면 그러려니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체를 파악해 보면 그렇게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분주한 사역들 가운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런 논쟁의 과정 가운데 진행하면 사람은 피곤해요. 아마 예수님도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작정을 하고 예수님 앞에 덤벼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막 설명할 때 여러분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그 지친 심신을 가지고 이 8시간 이상이나 걸리는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났던 거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멀리 가서 한 일은 고작 하나였어요. 여인을 만난 것뿐이었죠. 어쩌면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구조 속에 보면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여기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거죠.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만 딱 잘라서 보면요, 분명히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의도를 갖고 분명히 메시지, 핵심적 교훈을 갖고 지금 이 시돈, 이 드로아 시돈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드러나진 않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뭔가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분명하진 않지만 뭔가 대단한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로아 시돈 지역에 들어가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온 것입니다. 일부러 따져 물으려고, 싸우려고, 논쟁을 펼치려고 일부러 온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지금도 차로 이동을 해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릴 만큼 자동차로 이동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그 따져 물으려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 기분 나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따져 묻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이 게네사렛까지 온 거예요. 거기까지 와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심정이 평안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복잡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왔는데 오히려 세상은 더 불의가 가득한 거죠. 그리고 또 신앙인들도 정말 악의가 가득하고 불신앙의 요소들이 가득한 거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그래서 정말 이 지도자들이 더욱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에 빠진 이 지도자들. 그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 복잡했을 거예요. 복잡했을 거예요. 예.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드로아 시돈 지역에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22절 중간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을 들었습니다. 이 표현은 메시아적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의 칭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봤어요.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죠. 병원을 찾아가야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몸이 아파요. 흉악하게 질병에 걸려 있어요. 원인 모를 정말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병원을 찾아가든 의사를 찾아가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왜요? 이 여인은 이 딸의 문제가 바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았어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있는 현실적 문제가 정말 이런 질병의 문제, 단순한 현실적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았기에 다른 일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겠지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입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괜찮은 믿음입니다. 괜찮은 믿음. 더군다나 이방 땅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호소는 초대 기독교에서 자주 불려진 이 찬송가 키리의 엘리에송이라고 하는 이 출처가 되기도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외침은 아무나 모든 경우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외침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런 외침을 냉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구질구질하게 생각하죠. 누군가에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냉소적으로 생각해요. 뭔가 비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굴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죠. 수치스럽게 여겨요. 대개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있어서 불쌍한 존재, 없어 보이는 존재로 보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았지만 가진 척하고, 있지 않지만 있는 척하고, 실력이 없지만 실력이 있는 척해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모습이란 말이죠. 실제는 없는데, 실제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실제는 부족한데 있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힘 있는 척하는 것이 일반적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임을 알았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자기를 긍휼을 베풀고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주실 분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의외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종 집에서 아내가 제게 무슨 말을 할 때, 제가 무언가 집중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집중하면 굉장히 제가 집중력이 강하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도 제가 집중에 한번 빠지게 들어가면 점심도 안 먹고 그냥 계속 설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하는데 아내가 뭔가를 옆에서 얘기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그러면 아내가, 천사 같은 제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왜 그러세요? 천사 같지 않으신가요? 제 아내 정도면 천사 같지요. 예. 천사 같은 아내가 막 화를 내요. 왜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는데 제가 말대꾸도 하지 않고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아내에게 혼을 납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아요.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요. 기분이 나빠요. 나를 무시하나? 내 말을 왜 안 들어? 내 말을 왜 무시해?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는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 사람과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말을 무시했으니까. 내 말을 그냥 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는 말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결코 실망하거나 결코 뒤돌아서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워요. 믿음이 분명해요. 확실한 믿음이에요. 설교가의 대가인 박윤순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그 여자의 신앙이 간절한가를 알아보시는 기 위한 까닭이었다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그 신앙이 간절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될 때, 예수님이 침묵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무시당한다고 기분 나빠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나를 무시해? 내 기도를 왜 무시해? 기분 나빠 못하겠다, 감정상해 못하겠다 하고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대개 경우는 내가 무시당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그 문제만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사랑을 베풀지 않아, 기적을 행하지 않아, 나를 치료하지 않아, 기분 나빠 못하겠다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그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자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가시럽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오니까 소리소리 지나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성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대충 해서 좀 보내십시오. 왜요? 성가시니까. 자꾸 따라다니니까 귀찮으니까. 그래서 좀 대충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공개적으로 거절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거절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입장이라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안을 느끼는 거예요. 아,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의 현실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개적으로 거절해버렸어요. 무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현재 이 한계의 상황 앞에서 모든 창피를 무릅쓰고 더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오히려 더 납작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당장 다급한데도 정말 한계의 상황을 만난데도 우리는 주변 사람들 너무 의식합니다. 너무 격식을 차립니다. 내가 정말 다급한데 내가 정말 한계의 상황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너무 격식을 차려요. 주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의식해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리고 차분하게 얌전하게 품격 있게 구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 나가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 여인은 납작 엎드려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쯤 되면 조금 이제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물었어야 맞잖아요. 좀 궁금히 여겼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매몰차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지금 예수님이 그녀에게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개와 같이 취급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금 그녀를 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 거절감, 그 수치심, 그 모욕감. 충분히 감정이 상하고 충분히 기분이 나빠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왜요? 감정 상했어요. 기분 나빠요. 나를 무시했어요. 주님이 나를 무시했어요. 나를 개취급했어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개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와요. 개들에게 무슨 얘기예요? 그녀를 개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속한 민족까지도 개와 같은 민족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민족까지도 다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개 같은 족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충분히 얼마든지 감정 상할 만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겠죠. 왜요? 감정이 상했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얼마나 무시를 당한 겁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한 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이 싸움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이 아니라 살고 죽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신앙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누구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의 싸움에 매일 때가 있어요. 기분 나빠 못하겠다. 감정이 상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교회를 떠나겠다. 왜? 기분 나빠서.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비록 내가 감정이 상할지라도 내가 기분이 나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신앙인들의 특징이 감정 상하는 성도들 많아요. 자존심 내세우는 성도들 많아요. 기분 나빠 교회 못 가겠다. 기분 나빠 교회 못 가겠다. 내 감정이 상해서 교회 못 가겠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여인이 감정에 휘둘리고 자존심 문제에 휘둘렀다면 결코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신앙은 감정 싸움,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살고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좀 무시를 당해도, 좀 자존심이 상해도 우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인의 대답을 주목해 보세요. 이 여인의 대답을 주목해 보세요. 27절,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비록 계책을 받았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욕조차 품어 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든지 주님은 항상 100% 옳습니다. 주님이 제게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와, 당장 이해가 안 되고 손해가 되어도 주님이 옳습니다. 100%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혹 자존심이 뭉개져도, 혹 감정이 상해도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모욕조차도 끌어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저는 얼마든지 개라도 좋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개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당장 내 딸이 죽을 지경인데 감정이 뭐가 문제겠어요? 자존심이 뭐가 문제겠어요?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만 베푸셔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작은 자여, 여자여,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의 애틋한 삶의 내용을 깊이 공감하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딸의 병을 고치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 진짜 보기를 원하셨던 거 뭐냐? 감정에 휩싸이고 자존심에 휩싸이고 모욕을 당했다고, 수치심을 겪었다고, 이상한 말을 들었다고 기분 나빠서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욕조차도 끌어안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것은 믿음과 소원의 일치입니다. 믿음과 소원의 일치.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 믿음이 크도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입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이때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믿음에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은혜, 두 번째는 내 소원대로 드리라입니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이 말은 마치 백지 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큼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원의 그릇을 크게 준비한 만큼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우리의 인생은 커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지고 입을 넓게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그 가운데 채우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이 무관심하다고 생각되셨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욕과 수치 그리고 거절감으로 이젠 포기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해결은커녕 더 무시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셨습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모욕조차 끌어안는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어떤 모욕과 수치도 감내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거절과 모욕, 수치와 무시당함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욕조차 품에 안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많은 거절감과 수치심을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해보건대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무수한 시간을 어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가나안 여인을 보며 온갖 수모와 멸시, 조롱과 비웃음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 있고 아무리 절망적인 때에도 희망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딸의 치유에만 집중하였던 어머니의 모습, 개 취급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욕조차 품어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놓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결국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 즉 모욕조차 품어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 번 생각해도 주님밖에는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감정이 상할 때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감정싸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해 주시던지 주님이 항상 옳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사모하고 사시길 부탁합니다. 이제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내일을 보게 하시고 절망적인 환경을 초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의 전부이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당장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모욕조차 품어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 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수해민들과 빠른 복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